6.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이 컵을 보게 컵은 컵이고 나는 나지. 달라. 서로 타자야. 그런데 이 컵에 손잡이가 생겨봐. 관계가 생기잖아. 손잡이가 뭔가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 손 내미는 거지. 그러면 손잡이는 컵의 것일까? 나의 것일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진실이 있다. 정육점의 고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모두 미래의 시체라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이 생각난다. 우리 모두 앞으로 시신이 될 사람들이다. 삶의 끝이 아닌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을 그려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그러들 기미가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간 도심은 정적이 가득했다. 마스크 쓴 눈동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뉴스 화면은 유럽과 미국 곳곳에 늘어선 시신 트럭과 시체 안치소, 널브러진 간을 보여주었다. 장의사들은 비명을 질렀다. 장례 절차조차 사치였다. 죽음이 삶의 천막을 찍고 들어온 듯 서늘하고 일상적인 장면을 보며 비감한 기분으로 평창동의 스승을 찾아갔다.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른 이어령 선생님을 만나면 거짓, 희망이 아닌 정직한 미래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온다는 단순한 사실조차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가죽 슬리퍼를 신은 단정한 어른이 문을 열어주었다. 선생님, 요즘엔 희망을 버려야 살 길이 보인다고 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코비드의 D자가 디지즈잖나. 이미 병이 된 거야. 때되면 앓는 인플루엔자처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라네. 백신도 인간이 개발한 화학치료제가 아니야. 인체에서 생긴 면역체를 가지고 만든 거지. 네, 토착화되는데 1, 2년 걸린다고 해요. 그나저나 코로나로 록다운과 초연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인지 저는 일상의 시간감각, 공간감각에 에러가 생겼습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인류가 생겨난 이후 처음이니까. 세계화가 세계화를 막아버렸잖아. 문 닫고 이동 제한하고 마을과 마을을 봉쇄하고 글로벌과 로컬이 한태에 뒤엉킨 이 상태는 코로나의 역설이라네. 바이러스 회오리가 아래부터 위까지 전 지구를 골고루 흔들어 놓으니 새롭게 전복된 시야가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지구 생명체 전체의 시련이어도 언젠가는 겪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는데 동의해요. 인류가 늘 그렇게 살아왔어. 세계대전, 패스트, 에이즈, 사스. 인류는 끝없는 재앙 속에서 진화해왔네. 지금은 21세기니까 그에 걸맞는 글로벌 시련이 온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각 나라 리더들도 합을 맞춘 듯 좀 특이한 사람들이야. 트럼프, 시진핑, 푸틴, 마크롱. 일종의 동기화라고 봐야 할까? 왜 매미들이 각자 울어도 자기들끼리 약속이나 한 듯 리듬을 맞추잖아? 박수 칠 때도 처음 칠 때는 각자 치지만 치다 보면 짝짝짝 박자가 맞거든. 이걸 동기화라고 해. 각 나라가 떨어져 있어도 어디서 혁명 나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데서도 일어나거든. 생명이든 문명이든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약속이나 한 듯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 우리는 거기에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맞춰서 흔들거리고 있는지도 몰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결국 그런 얘기잖아. 우리가 사랑하고 일하는 것도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일관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자, 맹자, 노자도 다 국가와 인류 존속을 위한 프로그램 선전원들이지. 나라에 충성을 바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인구 조절이잖나?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 인구 조절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또 놀라운 신비가 있어. 어떤 신비요? 이런 재앙이 끝나면 인구가 확 올라간다는 거야. 생명의 욕구가 그만큼 힘이 센 거죠. 그렇지. 아까 동기화처럼 전쟁, 역병 이후엔 생명이 꽃을 피워. 자연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의 큰 드라마가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 우연이라면 로또 복권 천만 번 당첨된 것과 같은 확률의 우연이지. 과학자들은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해. 생명도 진화도 우연이라고. 모르면 다 우연인가? 허허. 빅데이터를 보면 우연이란 없어. 선생님은 조망의 시야가 넓어서 뒤와 앞을 동시에 보니 이야기의 사이즈가 늘 빅 히스토리를 향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작고 사소한 이야기를 즐긴다네. 하지만 듣다 보면 어느새 커져 있어요. 다행히 오페라처럼 이야기의 크레센토, 데크레센토가 조절돼서 저는 흥이 납니다만 큰 이야기를 하면 틀린 말이 없어. 지루하지. 차이는 작은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거든. 디테일 속에 진실이 있다고. 외국 논문을 보면 모든 게 아주 작고 시시콜콜한 데서 시작해 구체적이지. 반면 우리나라 논문은 8.15 해방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식이야. 안타까운 일이네.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가서 지적받는 게 뭔 줄 아나? 문제를 구체화하지 않고 일반화한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공통적으로 거대담론을 좋아해. 나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아주 작고 사소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 추상적인 이야기는 질색이거든. 생활 속을 파고드는 이야기를 좋아하시죠. 문화부 장관 시절에도 가장 잘한 일이 노변을 갓길로 만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생활 언어에서 일반 언어로 나아가는 게 순서야. 효도해라, 정의를 실천해라. 이런 큰 일반론을 주장하는 건 공허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사르트르도 그랬지. 징집 영장과 어머니 부고를 동시에 받았어. 군대에 늦으면 탈영이야. 너는 어머니 장례식에 갈래? 군대에 갈래? 퍼블릭과 개인의 의무가 충돌할 땐 어떡할 거냐는 거지. 인간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허투루 생긴 말이 아니죠. 인간은 모두가 개별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하버드대 학생들하고 논쟁을 하잖아. 고장난 전차가 오고 있다. 선로가 갈라져 있다. 나는 스위치를 바꿔주는 사람이다. 그냥 두면 트레일러가 열 사람의 인부를 깔아 죽이고 선로를 바꾸면 한 사람이 죽는다. 어떻게 할래? 학생들은 당연히 10명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한 사람이 내 친구고 다른 쪽의 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할래?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다른 쪽의 열 사람은 친구다. 어떻게 할래? 가혹해도 케이스를 파고드는 거야. 그 목적이 뭐겠나? 처음에 쉽게 결정했던 일반론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깨닫기 위해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야. 일반론이 진리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네. 나는 타인의 아픔을 모른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의 바로 그런 상황들, 딜레마죠. 살다 보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문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봐야 해. 코로나 시절에는 더욱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한 사람을 구할 것인가, 아홉 사람을 구할 것인가. 마스크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네. 마스크는 처음엔 내가 살기 위해 썼지? 지금은 어떤가?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남에게 안 옮기려고 써. 사회적 시선의 강제가 있지.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마스크는 쓴 게 아니라 입마개처럼 씌워진 게 되는 거야. 쓴 거든 씌워진 거든 마스크를 한 건 똑같지만 타고 들어가면 마스크 한 장에 사회와 나의 관계가 나와. 식민지 생활 오래 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명령하니까 하는 거야. 복종이고 강제지. 사회적 매너와 자율성 사이에서 내적 아우성이 있어요. 저만 해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좀 안 하고 싶은데 잠깐 내렸다가도 저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게 보이면 화들짝 놀라서 다시 쓰게 되거든요. 스웨덴은 일절 관여를 안 해. 국가에서 통제하지 않지. 쓰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다 쓰고 지켜. 교통법규도 그래. 법규를 없애면 오히려 법규를 지켜. 선생님은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죠? 자율성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라네. 개인의 생명에 국가나 제도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게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 같아도 위험해. 미친 사람 가두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미쳤다는 걸 누가 결정하느냐 말이지. 겉으로 보면 감옥이나 정신병원은 당연해 보여도 그 안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정상이 아니라는 건 누구의 결정이야? 내 말은 환자든 죄인이든 격리하고 처벌을 내릴 때 무조건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는 일반론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개인의 관점을 제도의 맹점을 함께 봐야 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판도 법도 그물을 촘촘히 하고 정밀해지는 거지만 특정 상황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가정해보라고. 경계해야죠. 경계해야지.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나라마다 다 달라. 중국은 확진자가 사는 집에 못질까지 해버렸어. 거기는 그래서 코로나 잡지 않았겠느냐고? 내가 걸렸다고 생각해봐. 그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는지. 소름 끼치는 얘기야. 4천만에 속해 있어도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야.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구하러 간다는 예수의 말을 생각해보라고. 왜 그랬을까?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귀한 것 같지? 경중이 다를 것 같지? 아니야. 90마리도 다 한 마리씩이야. 선생님,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예수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우리가 숫자의 논리에 현혹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보게,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다른 99마리도 길을 잃을 수 있어. 왜 그 생각을 못하나? 길 잃은 한 마리가 99마리와 다른 게 아니야. 똑같아. 똑같다네.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한 명의 죽음은 모두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야. 네, 압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가 나오는 것일 테지요.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전장에서 수많은 희생을 감수했던 그 반대에 있던 소설이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야. 참혹한 전쟁터에서 청년들이 죽어나가지. 주인공 폴이 총에 맞아 숨을 거두던 날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는 최고 사령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다네. 거기선 100명 이상 죽으면 이상이 있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런데 죽어간 폴의 어머니에게는 과연 서부전선의 이상이 없었던 걸까? 이상 없다는 말이 잔인하게 들리네요. 나의 고통이 이상 없음으로 처리될 때 타인의 안도 속에 더 큰 소외가 일어나는군요.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건 통계야. 100만 명이 죽어도 그건 다 한 사람의 사적 죽음이거든. 그걸 잊으면 안 돼. 이 세상에 100만 명이라는 건 없어. 국가에서 사회에서 볼 때 100만 명인 거야. 서부전선도 독일 병사의 시각에서 보니까 서부전선인 거잖아. 그게 인식론의 문제야. 철학자들이 말하는 타자성의 철학이 거기서 나오지. 타자를 나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가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타자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고 그 자리가 윤리의 출발점이라네. 타자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위해 왜곡해서는 안 돼. 일례로 우리는 내가 아플 때 남이 그걸 아는 줄 알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픔은 자기 아픔도 거기다 투영한 것뿐이네. 나는 타인의 아픔을 모른다고요? 몰라. 모른다네. 지금 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얼마나 아플까? 그건 자기가 아픈 거야. 자기 마음이 아픈 거지. 우리는 영원히 타인을 모르는 거야. 안다고 착각할 뿐.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엷은 막이 있어. 절대로 어머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 목숨보다 더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의 고통은 별개라네. 존재와 존재 사이에 처진 엷은 막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떨지. 내가 너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솔직해. 깊은 사유의 결과라기보다는 관습이 그래. 대담하게 윤리의 선을 넘고 그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같은 작품만 봐도 자신의 추함과 추락을 낱낱이 관찰해서 드러내죠. 짐승의 몸으로 신을 갈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일본인들은 그러한 특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동물적 본능은 억압해왔지만 일본 작가들은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편이지. 한국 작가로는 김승옥 정도야. 가령 김승옥은 이런 식으로 써. 고향인 무진에 갔다가 성묘를 하지 않았는데 비가 와서 하루 더 묵는 바람에 어머니 산소에 갔다. 그리고는 비가 나를 효자로 만들었다라고. 보통 작가들은 이렇게 못 써. 일본의 경우 포르노 아니 순수문학 작품에서도 담담하게 형수랑 자고 며느리랑 자고 노벨상 받은 작가급도 그런 식이야. 다자이 오사무, 무라카미 하루키를 우리 젊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지 몰라. 손잡이가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성경에도 인간의 못남과 부도덕함이 바닥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다윗왕은 전쟁터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유다도 며느리인 다말과 합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비루함과 위대함이 다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록자들, 작가나 예술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도덕자나 지식자가 아니라네. 감추고 싶은 인간의 욕망, 속마음을 광장으로 끌어내 노출시키는 사람들이지. 거울로 비춰보는 거야. 보통 사람은 비참한 자기 얼굴을 안 보려고 해. 흐린 거울이나 깨진 거울로 보지.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예술가만이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똑바로 봐. 왜 주사 맞을 때 고개 안 돌리고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있지? 독한 사람이잖아. 바늘 들어가는 거 보는 사람, 심지어 그 장면과 느낌을 묘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술가가 돼. 지독한 사람들이지. 자기 삶이 사소하면 사소한 대로, 비루하면 비루한 대로 정직하게 기록하는 인간들이야말로 담대한 사람들이죠. 일본 문단이 부러운 게 그런 사소설 분야가 잘 발달돼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잘 하더구만. 새로운 이야기보다 그 기록의 태도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SNS를 봐도 그 어떤 때보다 일상을 꾸준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주 보여요. 정확할수록 공간과 차이를 다 끌어낼 수 있어서겠죠? 정확성보다는 솔직성이 우선이네. 솔직해야 정확할 수 있어. 솔직성이 선행 조건이군요. 좀 전에 주사바늘 얘기도 하셨는데 자기 육체의 고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기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가려졌던 사람들의 일상적 통증이 들춰지니 그동안 건강조차 이데올로기화했던 사회의 편견이 다 새롭게 보였어요. 이데올로기 사회도 이데올로기 소설도 나는 나쁘다고 생각해. 네, 개개인의 인간을 커다란 이불로 다 덮어버리니까요. 요즘엔 이데올로기 소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렴 자네와 얘기하는 것도 커다란 이불을 하나하나 둘추는 작업이야. 바깥에 있는 덮개, 내부에 있는 덮개 다 까야 진실이 드러나. 예술가라면 그동안 사회가 덮여있던 것들을 까발려야지. 한꺼풀 한꺼풀 죽음이라는 게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친구가 뭔가, 사회가 뭔가. 자네도 짐작했겠지만 나는 그동안 집단주의, 국가주의를 경멸해왔네. 바글바글한 데는 끼고 싶지 않아서 해수욕장도 안 갔어. 사람들 잔뜩 있는 곳에서 군중의 한 사람으로 끼어있는 게 싫었다네. 무리 속에 숨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싫어. 보들레르도 그랬잖아. 주여, 내가 저들과 똑같은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쓰게 하소서. 아름다운 오만이군요. 오만이 아니야. 인간은 다 그래야 하는 거야. 내가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떼로 사는 거라네. 떼지어 몰려다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인간인가? 그냥 무리지어 사는 거지. 인간이면 언어를 가졌고 이름을 가졌고 지문을 가졌어. 그게 바로 온니원이야. 무리 중의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 유일한 놈이라는 거지. 그렇게 내가 유일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거야.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끌어안겠나? 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어? 그런데 나 없는 우리? 아니 될 말씀이야. 큰일 날 소리지. 그래서 내가 사이를 강조했잖아. 나와 너 사이, 그 사이에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거지. 자네와 나 사이에 인터뷰가 있는 것처럼 갈수록 인터가 중요하죠. 중요해. 앞으로 점점 더 인터페이스 접속장치가 중요해. 이 컵을 보게. 컵은 컵이고 나는 나지. 달라. 서로 타짜야. 그런데 이 컵에 손잡이가 생겨봐. 관계가 생기잖아. 손잡이가 뭔가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 손 내미는 거지. 그러면 손잡이는 컵의 것일까 나의 것일까? 서로의 것이죠. 컵에 달렸으니까 컵의 것이겠지만 또 컵의 것만은 아니잖아. 나 잡아주세요 라는 신호거든. 손잡이 달린 인간으로 사느냐 손잡이 없는 인간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그런데 또 한편 컵에 손잡이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 쓰여 있다고 생각해봐. 갑작스럽게 내 것이 되잖아. 같은 사물인데도 달라지는 거야. 유일해지는 거지. 이런 생활 속의 생각이 시가 되고 에세이가 되고 소설이 되고 철학이 되는 거라네. 시인이 따로 있고 철학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이미 다 시인이고 철학자라고 스승은 목소리를 높였다. 밥숟가락으로 밥을 먹듯 언어를 사용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고 철학이라고. 요리사만 요리하나? 집에 오면 다 요리하잖아. 듣고 보니 그러했다. 열띤 토론을 벌인 후에 선생님은 늘 점심 먹고 가라고 나를 불러 세웠다. 당신의 접시에 있던 스테이크와 생선을, 브로콜리와 채소를 내 접시로 직접 옮겨주고는 흐뭇하게 내가 먹는 모양을 지켜보시곤 했다. 나는 많이 먹지 못해. 천천히 들게나? 물김치도 먹고 사과도 먹고 후식까지 배불리 먹게나? 선생이 씹어주는 지식으로 정신의 허기를 채우고 나눠진 음식으로 육체의 허기를 채운 날이면 한동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 음식도 입에 대고 싶지 않았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끼니 때가 되어도 줄이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었다.